예, 오늘은 5월 3일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과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 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일부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요. 또 오늘 나올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왔는데 인사는 한번 양쪽으로 예,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현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일부 예배와 EM 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가능하시면 교회 오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아쉬우시겠지만 몸이 편찮으시거나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신 분들은 당분간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매주일 올려드리는 예배 녹음을 이용하셔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카톡으로 올려드리는 주간 성경 읽기표 가지고 매일 성경 읽기에 또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하루속히 일상적인 생활과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고 있고 아직도 많은 염려가 남아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이 모든 일이 하루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올랜도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건강케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지 질서의 근원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두렵고 혼란한 세상 삼중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은혜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머무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성전으로 모아주신 주님의 권속들과 또 이 코로나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의 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귀한 영적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며 제자들을 만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시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저희 모두에게 평강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저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저에게 무슨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루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라는 지상명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을 죽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길 잃은 한 양을 찾은 주님의 기쁨이 저희 안에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이 영육간에 연약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가족간에 힘들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 치유의 능력이 필요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에서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말씀을 전하실 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가 일주일간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와 죄로 어두워진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인해 기뻐하시며 사랑하며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주님의 마음을 붙맡길 원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저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각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그리고 이 교회에 평강을 주시며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귀한 보혈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살아온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도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돌아보고 그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고 실패했던 부분들을 고치려는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들을 바꾸기가 어렵고 자신의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도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후에 갈등하는 이유도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좋다고 서로 옳다고 여기는 모습을 서로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꾸기도 힘들고 바꾸려는 마음을 갖기도 힘들고 바꾸려는 마음을 가져도 실질적으로 삶으로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이러한 부분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신앙생활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랬는데 예전에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편하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유지하려 하거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르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면서 그런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려와 또는 경계심을 드러내고 멀리하는 모습조차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안정적으로 목회를 마친 후에 다음 목회자가 왔을 때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서로가 바뀌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은 바뀌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만큼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가 살아왔던 모습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일치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5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경에 기록된 사랑의 모습을 내가 받고 싶기는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단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우리는 이런 것을 지킬 의지나 능력이 자신 안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다 알지만 짓는 죄들입니다. 알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게 살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솔직한 마음으로 알기 싫을 때도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제발 안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는 애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왔을 때는 주님 그게 맞군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응답이 오면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잘못 깨달은 걸 거야, 이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예레미야 42장 이하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남유다라는 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함락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남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남은 사람들을 지키도록 유다인인 그다랴라는 사람으로 총독을 세워 그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총독인 그다랴라는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그곳에 군 지휘관들을 만나서 자신들은 도망쳐버립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몬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쳐버려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제 이 군 지휘관들과 그 사람들을 이제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이미 죽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서로 안전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후에 10일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해 주세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 하면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지역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을 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응답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눈치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안 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에게 그런 응답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기도 응답을 부탁했을 때, 기도를 부탁했을 때는 어떤 응답을 해주든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생각한 방향하고 달랐을 때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부정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애굽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이 애굽까지 침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다 포로로 잡히게 되는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가, 그리고 자신들의 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려고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가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당시 성전 안에 권위를 가진 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물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 하고 질문해요. 그들이 말한 이 일은 아마도 전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신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은 이유는 진짜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했는지 몰라서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이거 누가 이 권위로 하라고 허락해줬습니까? 그러면 아 무슨 권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온 모든 내용처럼, 그리고 앞에 뒤에 나오는 모든 뒤에 나올 내용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자 자신의 왕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이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왕권을 가지신 분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뒤부터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모든 질병이 그분의 권위 앞에 굴복합니다. 그분이 말씀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자연이 그분 앞에 굴복합니다. 그렇게 크게 일어나는 성난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케 되는 거죠. 모든 영적인 것들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두려워 떨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죽음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었던 아이가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일으키실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왕권을 가지신,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아니라면, 선지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런 일들이 그분께로부터 나올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신 후에 앉아서 말씀하신다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마치 왕이 백성들이 있는 곳에 나와 앉아서 그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산상수훈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서기관들과 다른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을 점검을 하셔요. 너희들이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어떤 권위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대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쉽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 안 하시나요? 막 하나님 하면 뭐 목욕제기하고 오셔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때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나올 때마다 씻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내 입 밖으로 꺼낼 수 없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하늘을 쳐다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대부분 천국이라는 표현, 아버지의 나라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대충 나오죠.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지만 이 마태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유대인 공동체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권이냐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이냐 아니면 인간 스스로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앞에서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선포한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메시지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주는 세례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라는 말 자체가 돌아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또한 선포했습니다. 자, 요한의 선포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장 7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떳떳하고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례를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이 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 자신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있는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 못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믿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하면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따질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8절부터 32절까지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33절부터 46절까지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말씀부터 22장 14절까지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비유들이라는 거예요. 이 등장인물들은 모두 아버지, 포도원 주인, 그리고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여 네 하고 가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요즘은 뭐 안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자식들이 뭐 부모님들이 야 너 이거 해야 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죠. 아니 죄송합니다. 다 있으신데 네. 저희 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서. 네. 옛날 같았으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거의 아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한 아들은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일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답은 예라고 했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아들의 마음속엔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에 실제로 몸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싫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당시의 문화나 당시의 모습으로 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두 번째 아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의 권위에 불순종한 것이구나. 이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가를 묻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것에 따랐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압니다. 예라고 대답하고 안 하는 것과 아니요라고 대답했지만 하는 것과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인가를 아는 거죠. 어떤 것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인가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앞에서는 안 한다고 했어도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지금이라도 뉘우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권위를 가진 자들이 예라고 대답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아들이고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있던 죄인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오히려 처음에는 싫어요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뉘우치고 돌아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런 분명한 예를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청년 관원과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등장하는 세리장인 삭개오의 모습에서도 이미 발견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며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기가 싫어서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세리장으로서 오히려 죄인이라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했던 삶들을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눠주고 자신이 지금까지 뺏은 것에 대해서는 두 배나 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갚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이킨 것은 달리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칠 뿐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권위는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듣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을 본다면 그것을 보고는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할 때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기뻐하지 않고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시는 그를 비난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하시는 주인의 모습을 통하여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 심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여 생명을 얻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종교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자신의 틀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믿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당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는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 자신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는가 하는 것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 속에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미워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다시 돌려보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계속해서 그들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드러내시며 돌아오라고 가르쳐 주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아직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생각과 틀을 깨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고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었어도 그것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그 잘못된 모습을 고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누구나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고요. 누군가가 지적하면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회개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며 선물인 거예요. 나의 잘못됨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삶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들이 연약합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발견하며 주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또 다른 삶, 또 다른 기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 올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무리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지 하는 것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그럴듯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잘못되면 그 모든 것으로 나의 자랑을 삼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판단하는 도구로 삼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기도 안 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데 당신은 왜 예배 참석 안 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해? 이런 것으로 드러나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신 분이 제일 무섭대요. 왜 그럴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더 따뜻하고 주님과 40일을 대하고 왔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금식 기도도 안 하셔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내가 무엇을 이만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제합니다.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간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지 못할 자를 스스로 분간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오히려 그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다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의 생명을 이끄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탕자의 비유라는 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늘 탕자의 비유, 그래서 탕자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의 시대에서는 다시 그 말씀을 보면서 아니구나,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좀 비유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유산의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나갑니다. 여러분, 유산 달라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은 나한테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단순히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나한테 그냥 돈이나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지금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것을 소진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가뭄이, 흉년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 굶주리게 돼요. 그때 비로소 누가 생각납니까?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지금까지 완전 헛살은 거죠. 그러나 그 모든 헛살은 인생의 끝에 그래도 아버지가 기억나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아버지 밑에는 있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오죠. 아직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왔을 때 그 아들을 품어줍니다.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기뻐하며 그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집 나갔던 자식 모든 거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날린 자식을 받아줄 수 있어요 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득시키고 다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받아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아들을 동일하게 생각하며 그 아들들이 다 이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상관없이 이제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뉘우쳐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셔요.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마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삶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종교적인 형태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며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늘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돌아오는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 돌아오는 우리를 품어주시며 아버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종교적인 형태로만 남아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신 주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늘 넘치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